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또 살펴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살펴갈 때 지식으로 쌓거나 한기로 흘려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지 않게 주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바꾸는 일들이 또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일이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열흘간 그리스 한 이틀 있었고요. 터키에서 나머지 시간들 다 보냈는데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 다 돌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그 대략 한 여섯 군데 정도 갔다 왔고 나머지 두 군데는 아무것도 없고 흔적조차도 남아있지 않고 그냥 팻말에 지역만 있는 곳이라 저희가 일정이 너무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 데는 그냥 통과를 했고 어찌하든 흔적이 남아있는 데는 다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근데 보고 온 것이 사실 다 돌무더기만 보고 왔어요. 벌써 이미 다 없어지고 돌무더기만 남아있어서 돌무더기 한 30분 보고 또 차 타고 한 3시간 버스 타고 가서 또 한 30분 보고 또 3시간 버스 타고 가고 그렇게 다녔는데 어쨌든 감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에베소나 빌립보나 지역에 가서 바울이 전도하던 지역은 예를 들면 칼리스테이션 정도만 커도 칼리스테이션 뭐 저기 뭐 학교 앞이 될 수도 있고 뭐 우리 교회 앞이 될 수도 있고 어디가 어딘지 모를 수 있는데 그 성경에 나타난 지형 그 당시 지역들은 아주 작아서 한눈에 다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 어디선가 서 계셨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또 특별히 이제 에베소 같은 경우에 바울이 에베소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상 숭배하던 자들한테 이제 붙잡혀 갖고 사람 많이 모이는 그 극장 앞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거든요. 근데 거기에 극장이 딱 한 군데 있으니까 거기서 재판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그 자리에 제가 서 있을 때 그 감동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또 진짜 바울이 그렇게 느낀 건 바울이 얼마나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긴 거리를 걸었을까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들을 그냥 우리가 쉽게 선교 하지만 선교를 몸으로 겪었을 바울의 삶을 상상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익했고요. 그 지역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제가 설교하며 필요한 곳이 있다면 조금씩 드러내서 충분히 녹여서 여러분한테 저렇게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면 우리가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주인데 혹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찍어왔던 사진들을 통해서 좀 더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어집니다. 예,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1장에서 22장으로 넘어왔지만 이어지는 내용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이었죠. 생애 마지막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있었던 일들의 계속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들어가실 때 같이 어울려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이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 때 그 사람들의 손에는 희생 제물,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고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는 마음으로 하여간 나름대로 온갖 치장을 하고 그리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내내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 생애 3년 내내 예수님께서 외치신 일은 그런 것으로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는다. 종교적 행위를 갖고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손에 손을 잡고 양이나 소를 들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상징적으로 한 퍼포먼스를 하셨죠. 그게 뭐였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입은 무성하지만 실제는 아무 열매가 없는 그 모습이 무화과 나무로서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은 입이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그들의 그 성전 제사제도 그런 여러 가지 뭐 소나 양을 갖고 올라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질 열매가 아무것도 없음을 보실 때 그 모습이 똑같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써 실제 그들의 성전 제사에 대하여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다시는 열매가 열리지 못하리라. 그 얘기는 나무를 저주하셨다기보다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제사 제도를 드린 것에 대한 저주셨습니다. 다시는 성전에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희생 제물을 드리지 못할 것이다. 저주를 했어요.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무너져서 지금까지 그들은 다 이슬람 사원으로 뺏기고 그들은 저쪽 서쪽 벽에 이만큼 남은 공간에 가서 그 붙여잡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다음에 성전을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제사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파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그것도 동일하게 성전 제사 제도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무엇을?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 것으로 되어지지 않고 회개하고 당신 앞에 돌아와야 됨을 전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 누가 너한테 그런 것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줬느냐, 권위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로 왔다 라고 답변을 하기 전에 되짚어 질문을 던지죠. 내가 한 가지 질문을 너희들한테 하는데 너희들이 바로 대답을 하면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질문한 내용이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냐 아니면 스스로 선지자 노릇을 한 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대답을 못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하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은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답을 못했고 스스로 그런 거다라고 말하자니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폭동이 일어날까봐 그들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들은 사실 자기들이 믿는 바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분명하다면 목숨 내놓고 얘기해야지요. 그죠? 근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행위 자체만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대답을 못하자 예수님께서 나도 대답을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게 두 가지 비유였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두 아들을 불러서 예, 내 밭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큰 아들은 예, 그리고 대답하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누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아들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누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자인가요? 일한 자죠. 대답을 잘한 자가 아니라 일한 자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일한 자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 말씀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섬겨라 하니까 예 대답을 했지만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돌아오는 건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데,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은 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안 했어요. 근데 나머지 둘째 아들, 그 당시 지금은 이방인들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대답은 안 했지만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께 돌아왔죠. 그죠? 돌아와서 회개를 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제 첫 번째 비유를 들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지적하셨고,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였죠. 한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소작농을 주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추수 때가 돼서 주인이 자기들의 종을 그 소작농가한테 보내서 이제 열매, 즉 새를 받으려고 보냈는데 악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농부를 다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리고 또 두 번째 종들을 보냈더니 또 죽여버리고 세 번째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여버렸어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또 질문을 하죠. 너희들 생각에 그 주인이 돌아온다면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 같냐 하고 또 질문을 던집니다. 뭐 대답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히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에게서 밭을 빼앗아 열매를 제때 드릴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적극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계신다고. 그 농부를, 그러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인 악한 농부들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당신의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선지자를 다 죽여보냈거든요. 나중에 예수를 보내면 예수까지도 그들이 죽여버리죠. 그렇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비유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이 22장으로 넘어왔지만 세 번째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 하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 내용에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나, 그들이 왜 그 예수를 믿지 않았나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들어있고 또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도 세 비유가 다 동일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번째 비유가 우리한테 더 마음에 와 닿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도 여기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비유는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내용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우리 본문 내용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22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시작을 던져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22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네. 지금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전파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듣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천국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임금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임금의 마음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임금이라도 그래도 뭐 특별히 틀린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그 같은 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금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소를 잡고 온갖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서 혼인잔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을 보내 그 영광된 자리에 특별히 택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렇죠. 뭐 혼인잔치를 벌려놓고 아무나 초청하지는 않잖아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초청할 사람들을 초청하겠죠.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왕의 초대를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초청받은 사람들이 왜 왕의 초대를 무시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무시했나 하면 한 사람은 자기 밭에 가서 일을 해야 하므로 갈 수 없다. 그리고 무시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사업한다고 자기 하던 장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나 참석 못한다. 그리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근데 임금이 지금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임금의 초청을 무시해버렸어요. 무시해버리고 갔어요. 그럼 천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예, 천국은 무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첫 번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면 하나님의 초대를 무시해버렸어요. 왜 안 믿었냐면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민족이에요. 그 민족에게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건 첫 번째 청함을 받은 거죠. 예수를 보냈는데 그들이 예수를 무시를 했어요. 왜 무시했냐면 가짜나 보였거든요. 자기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정말 가짜나 보였어요.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제사 한번 드리려고 그러면 뭐 조금만 그 거룩지 않은 모습을 해도 거룩한 정결의식을 행하는데 일주일씩 행했거든요. 소를 잡고 뭐 그렇게 해도 거룩해질까 말까 그렇게 맨날 소 잡고 양 잡고 뭐 재를 뒤집어 쓰고 그래가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말들은 너무 쉬운 말이었어요. 남이더라. 죄를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나한테 들어와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너무 우습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해서 안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것보다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밭에 가서 농사 짓는 것. 내가 하는 일이죠. 그게 더 중요하고 또 내가 장사해야 될 것. 자기들이 행하는 그 일들이 훨씬 중요하지 네가 말하는 그게 너무 우습다는 거예요. 그게 왕의 초청일지라도 나한테 있어서는 별 볼 일 없는 거다.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에 백성이 되라고 초청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느낌이 어떻게 보이냐면 우습게 보인다. 무시할 만큼 우습게 보인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왜 안 섬겼냐?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왜 무시했죠? 무시할 만 하겠죠. 그들의 입장에서 무시할 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무시할 만하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시할 만합니다. 그래서 많이 무시당하고 있어요, 사실을.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보냈냐면 그 다음에 왕의 첫 번째 초청을 거부했던, 무시했던 사람들을 왕이 군대를 보내서 싹 다 진멸시켰다. 이렇게 비유는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비유가 비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사실로 드러났어요. 유대인들 예수를 부인했죠. 그죠? 안 믿었죠. 우습게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완전히 로마한테 싹 다 점령당하고 또 로마는 나중에 터키 오스만 제국한테 또 1500년도까지 완전히 그러니까 로마가 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로마 후에 또 오스만 터키가 덮쳐갖고 제가 이스라엘도 갔다고 이번에 터키도 갔다 왔는데 그 오스만 터키가 다 예루살렘이건 뭐 터키 지역이건 다 휩쓸고 다녔거든요. 유적이 정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질문을 정확하게 해야 돼. 이게 어느 시대 거냐. 왜냐하면 되게 멋있어 보여도 이게 AD 1100년대에 있고 어떤 건 기원전에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시 그 흔적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찾아다녔죠. 바울 시대 거. 근데 그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막 오스만 터키가 와서 쓸어버리고 로마가 쓸어버리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로만 국한한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비유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서 철저히 다 멸망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그 왕의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사거리에 나가서 선한 사람이거든 악한 사람이든 다 데려오라. 다 데려오라. 그렇게 문호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어느 한 사람이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손발을 묶어서 밖에 내던져 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비유 내용인데 사실 이 비유 내용은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오라고 그랬는데 불러서 간 사람들이 결혼 예식에 입을 옷을 누가 준비하느냐고요. 그러면 준비 안 한 게 당연한 거지 어떻게 또 아무나 오라고 그러는 건 또 웬일이고 예복 준비 안 했다고 또 내어 쫓는 건 뭔 일인가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들의 오해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내용은 다 생략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이게 생략된 내용을 모르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생략해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은 생략을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왕의 잔치는 예복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준비를 합니다. 왕이 준비해서 입구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의복을 하나 나눠줘서 다 입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 입고 들어간 거예요. 왜 안 입고 들어갔을까요? 역시 예, 무시했기 때문에. 무시. 왜 무시를 했을까요? 딱 들어가서 보니까 어쟁이 뚜쟁이 다 와 있거든요. 저 옆 동네 바보 같은 온다리도 와 있고 저 뒷동네 저 한 못된 짓 하는 저 곰돌이도 와 있고 다 와 있어요. 다. 그러니까 왕의 잔치라고 좋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뭐 별 사람 다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놀다 가자. 좋은 구경거리 없나 보자. 그러고 들어가서 구경 한번 한 것입니다. 왕의 혼인 잔치인데 그렇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한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한 가지만 더 증거하겠습니다. 그 혼인 예복이 뭐냐? 예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입니다. 이것은 오늘 그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그게 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계시록 19장이라든가 뭐 로마서 10장이라든가 이런 곳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덧입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선인이든 악인이든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초청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는 십자가의 공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덧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볼 때 우스워 보이거든요. 제도 예수 믿어? 제도 예수 저런 게 믿어? 저런 게 믿는다 그러면 그 참 별 볼 일 없는 거구나.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무시해버려요. 값싸 보여요. 무엇을 기준으로 값싸 보여요? 왕이 불렀다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초대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제도 구원받아? 제도 구원받아? 이러다 보니까 그 별 볼 일 없는 애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이 별 볼 일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누구한테? 초대받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냐? 천국은 무시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시당하고 있다고요.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무시당한 거?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또 무시당하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 원래 그 잔치에 참여할 만한 자격과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그 구원을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한테 복음이 넘어왔는데 우리는 지위적으로,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면 우리끼리 주님의 초청을 무시한다고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주님이 지금 이 예언,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함과 동시에 앞으로 나타날 현상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선 종교적으로도 그래요. 종교적으로도. 여러분, 몰몬교, 하나님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예. 하나님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뭐가 빠졌냐? 예수가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빠져 있습니다. 유대교, 하나님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똑같은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뭐가 문제죠?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터키는 99.9%가 다 이슬람권이에요. 네, 그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알라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거 아십니까? 표현의 차이지 동일한 이름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알라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마호멧이라는 사람을 인정합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인데. 그리고 이번에 터키 갔더니 아주 중요한 이스탄불에 거길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 줄 서서 들어가서 이제 나도 뭔가 모르게 따라 들어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 마호멧이 밟았던 발자국 동상으로 떠갖고 이렇게 모셔두고 사진도 못 찍혀요. 거기에 발자국 그런 거나 섬기고 있어요. 예수 빠졌어요. 예수 빠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14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청함을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택함을 입은 자입니까? 어떻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러니까 그 내가 적은 물에 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혹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택함을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의복을 덧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으면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그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냐? 많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청함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몰몬교, 뭐 이런 뭐 유대교 다 하나님 얘기하지만 이들은 다 예수 얘기 안 하거든요. 다 예수 얘기 안 한다고요.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무시한다니까요. 무시한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하면 천국은 이게 무시당하고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시하지 않죠, 그죠?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라고요. 덧입은 자들로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우리랑 상관없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눈여겨 살펴야 되나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습관 속에 유대인의 죄가 그대로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고 오늘 이방인들이 저지를 죄 역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무시한다니까요. 뭐 유대인들 무시하는 건 제끼노차 이거예요. 그러면 믿는 우리들은 어떠냐? 우리 안에도 무시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 나와도 늘 무슨 마음으로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어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온다고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지만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니까요. 제가 빌립보 지역에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자주색 옷감 물감 장사에 자주색 물감을 팔았던 루디아라는 여인인데 그 여인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그리스 지역은 거의 뭐 동방 정교가 그리스 정교가 꽉 차지하고 있고 강 하나 건너와서 터키는 99.9%가 다 이슬람교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리스 갔더니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그 루디아 기념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아주 화려해요. 화려하고 그 위에 막 금장으로 표시를 해놓고 또 들어갔더니 그 안내하시는 분이 열심히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기가 지성서고 여기가 성서고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군데 몇 년도에 성인의 반열에 들었고 막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워낙 캐톨릭 분들도 순례를 많이 오니까 탐방을 많이 오니까 그분들을 설명할 땐 그게 합당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다 뭐 목사님, 장로님들 이런 분들 간 거라면 본인이 교회 집사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걸 열심히 설명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안타까워서 이제 제가 농담 삼아서 툭 한마디 했어요. 이제 어쨌든 바울의 그 전도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루디아가 세례를 받고 그것을 기념 삼아서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그런 질문을 했죠. 다 들으라고 질문한 건 아니고 일부 있는 사람들한테 속으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바울 사도가 만약에 이 자리에 왔다면 이 교회에 이렇게 화려한 교회를 보고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하고 이제 툭 질문을 던졌는데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들었어요. 근데 다들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쳐다보더니 되게 슬퍼할 것 같은데요. 정말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들 못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장로님이라도 알아들었기 때문에 내가 장로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제가 아주 얼굴에 반색을 하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고요. 장로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바울 사도가 뭐 좋아했겠어요. 그거 보고 바울 여러분 제가 주일을 한번 겪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설교를 안 해서 갈 때는 속으로 쾌제다 한 주 쉬는구나 그러고 갔는데 또 어떻게 또 탁 코가 끼어갖고 저보러 설교를 하라고 해서 여행을 하면서 이 갑자기 그 남모르는 많은 분들 앞에서 뭔 설교를 해야 되는지 막 저녁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가 또 결국 또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똑같이 드렸어요. 바울이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뭘 전했을 것 같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뭘 전했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 말씀 전했을까요? 그죠? 바울은 구약의 율법으로는 안 된다. 예수로 말미암아야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러 나갔기 때문에 구약 설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간 지역을 항상 어디를 갔냐면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모였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다고요. 유대인들은 구약 말씀을 늘 습관처럼 읽던 사람이었고 바울은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요. 근데 바울이 구약을 가르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약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뭐 요한복음 전했을까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을 거다. 아, 우리 교회 성도들 훌륭합니다. 안 그러는 게 정상. 왜냐하면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거든요. 바울 서신서들이. 복음서보다 먼저 쓰였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없었으니까 안 전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뭐 빌립보서, 뭐 고린도전서 이런 거 전했을까요? 이게 넌센스죠, 그죠? 예, 그래서 당연히 안 전. 그럼 뭐 전했겠어요?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전했을 거 아니에요. 늘 그런 것 갖고 안 된다.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전했을 텐데 왜 그 사람들은 허건날 앉아서 금붙이 붙이고 지성소 만들고 성소 만들고 허건날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유대 그리스에 있는 그 많은 신앙인들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늘 나와 앉아 있어야 됩니다. 선행을 했느냐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라고 정말 친근한 마음으로 불러도 돼요. 여러분 마귀들은 자꾸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게 만들죠. 너가 그러고도 지난주에 그러고도 너 그저께 싸웠잖아. 별 매기를 계속 지적을 마귀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나가는 거라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훌륭한 택함 받은 자로서의 모습이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으로 안 나가고 어떤 모습으로 나가나 하면 무시하는 모습으로 나간다고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택함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천둑은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다. 그게 유대 사람들한테도 그러고 이방인은 우리들한테도 그러고 천국은 이렇게 무시당한다고요. 천국 그러면 대단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무시할 것 같은 모습으로 와 있다고요. 우리 마태복음 제가 설교할 때 13장인가요? 그 설교할 때 그 천국의 비유 설명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천국은 가루 서말에 숙여 있는 누룩과 같다고 그랬죠. 예? 안 보여 무시당하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다고요. 예. 그런 거예요. 또 천국의 비유 많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돌짝밭에 뿌려졌고 가시밭에 뿌려졌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우리가 그 밭을 개간해서 옥토밭을 만들어야 된다는 비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어떤 모습으로 와 있냐 이거예요. 옥토밭에 떨어진 것만 간신히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돌짝밭에 떨어져갖고 그 뿌리조차도 못 내린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오늘 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말씀을 집중적으로 유대인한테 하고 있죠. 너희들이 무시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했다. 그러므로 진멸당할 거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그 예수님께서 하신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 하고 경고하신 얘기라고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 생각과 내 행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사역을 무시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면 여기 기록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저는 한때 그랬어. 어떨 때는 특히 군에 있을 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스라엘에서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병신 같은 놈들이 다 있나? 이 바보들, 이런 바보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도 안 돼서 하나님을 그렇게 외면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다시 차라리 우리가 거기 갔으면 좋겠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이럴 수 있는가 생각을 했는데 진짜 얼마 안 되더라니까요. 군에서 제대한 지 1년 반 만에 제가 손 바짝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더라니까요. 그 말을 기록해 놓는 이유가 달리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나들으라고 기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과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우린 착함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우리한테 무시당할 수 있다고요. 택함을 받았지만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물론 택함 받은 자라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무시하는 얘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일 먼저 그 시험에 바쁘면 뭐부터 내려놔요? 예비하는 것부터 내려놓잖아요.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게 예비하는 거. 신앙과 관계된 거 제일 먼저 1순위로 내려놓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 안 그럴게요. 야단치 자격도 없지만, 뭐, 저도 그러니까.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늘 그런 생각 할 때마다 다시 한번 돌이키십시오. 나의 삶에 과연 1순위가 뭐냐, 이거야, 1순위가. 예수 그리스도 내 주권자이냐? 아니면 늘 내려놓을 수 있는 대상이냐? 늘 내려놓을 수 있죠. 또 용서해 주니까. 그런 걸 이르러 값싼 구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값싸게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을 값싸게 이용한다니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시한다고요. 구원받은 자들이 무시한다고요. 뻑하면 예비하러 안 나오고, 예비하러 나와서는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구원 얘기하면 아유 졸리고 답답한 얘기. 그냥 가슴에 뭐 화끈한 얘기나 좀 해주지, 감동스러운 얘기나 해주지, 전부 그러고 앉아있다고요.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도 비유로 말하면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준비한 예복으로 덧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 덧입지 않고 들어가서 그냥 두리번 두리번 제도 별벌이 없구만 이러고 앉아있을 수 있다니까요. 예수 믿어봤자 별벌일 없구만. 믿어도 뭐 못 사는 사람 많네. 예수 믿어도 병 걸리는 사람 많네. 뭐 예수 믿어도 별벌일 없네. 별벌일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닌데 단지 우리끼리 조건으로 무시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초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비교해서 무시를 한다고요. 제도 아 그러면 별벌일 없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자체, 하나님의 초청 자체가 큰 은혜이고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 때 여러분들은 내 삶에서 내 생각으로 내 행위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무시하는 일은 없나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긴장하고 근심하며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바른 삶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왕의 혼인잔치에 불러주셨습니다. 자격이 돼서 불러주신 것도 아니고 초청받을 조건이 맞아서 초대받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왕국의 문호를 열고 우리를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왕의 예복을 주셨는데 그 예복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천국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는 늘 긴장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주의 부르심을 무시하는 삶을 또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늘 긴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